오늘 예레미야 52장 말씀을 읽습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요. 1장부터 51장까지가 한 뭉치입니다. 뭉치인데 52장은 이제 부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끝났는데 뒤에 갖다 붙인 거죠. 붙인 이유가 뭘까요? 앞에 보면 그 열왕기 24장 정도, 이런 게 하 24장 정도 가면 요 시드기야 왕의 요 장면이 거의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같은 게 왜 왔다 갔다 할까요? 자, 이유는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한 권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어떨까요? 대량을 찍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여기다 붙여놓고 중요한 내용을 다 다른 데 또 붙여놔서 이렇게 보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을 다시 붙여놓고 보관을 하려고 했을까? 자,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을 잡혀갈 때는요, 이들이 이걸 기록하고 할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문화가 발달이 안 된 거죠.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 이제 생각한 거죠. 우리가 왜 망했지? 우리가 왜 망했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70년 기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태어난 아들이 물을 까네요. 아버지, 우리가 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왜 망했는지를 이제 교육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 무단히 얘를 쓴 거죠. 그래서 그게 성경에 기록되고 특히 역사, 열왕기 상하, 뭐 역대 상하 그리고 이사야서 이런 것들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기록이 많이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이걸 읽으면서 그들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제 시드기야 왕의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1절에 나오는 연대 왕이 오를 때 21세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다스렸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나오는 것처럼 요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이 줄 꺼놓으세요. 요야김의 행위를 본받았다. 요 글자를 쭉 부분을 쭉 꺼놓으시고요. 자, 이 부분은 요야김이 요 앞에 왕이잖아요. 그죠? 앞에 왕인데 요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요야김이 뭘 했는지를 살펴보면 되잖아요. 살펴보면요. 요야김의 행위는 므낫세의 행위를 본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한 짓을 요야김이 그대로 했고 그 므낫세와 요야김 사이에 요시아 왕이 있었어요. 실패자 종교개혁이. 그러니까 므낫세의 한 짓을 그대로 요야김이 그대로 하고 요야김이 한 짓을 시드기야가 그대로 한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 므낫세 왕을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요야김이 하고 요야김이 한 짓을 복사해서 시드기야 또 한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보면 야, 이 참 하여튼 뭐 말하면 끝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한 건데요. 그럼 므낫세가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럼 요야김이 한 게 뭐가 있느냐? 자, 앞에 보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 우리야 선지자가 심판을 외치니까 두고 기분 나쁘다고 죽인 왕이 요야김입니다. 그리고 바룩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받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기록한 것을 읽어주니까 듣다가 칼로 쪽쪽 제가 불태운 게 누구예요? 요야김입니다. 그리고 무수한 가정한 일을 했다라고 역대하에 또 나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다가 또 나와요. 무지한 자의 뭐 피를 흘렸다도 나오고 또 극심한 우상 숭배.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 그죠? 므낫세 때도 그랬고 요야김에도 그랬습니다. 시대계도 그랬다는 거죠. 그걸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감 떠올려 봅시다. 자녀를 왜 불가운데로 지나가겠죠?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겠다. 쉽게 말하면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아우 끔찍해 막 하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은요. 그게 오래된 문화였습니다. 영아 살해, 즉 어린 자식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불태주의부서 그냥. 성리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할, 쉽게 말하면 생사 여탈권을 가장에 쥐고 있었어요. 죽여도 아무도 말을 못해.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잔인한 풍습이 있냐고요. 근데 이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인 것은 심지어는요, 화제로 들었다, 화제. 우상에게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제물을 바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송성 진리에서 자식을 불태워 죽이라고.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거 아닌가요? 번제도 불태워 죽이는 거잖아요. 불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거죠. 이게 결국은 뭘 말하느냐.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한다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소원 성취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근데요, 그거는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봐주실 왕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왕의 의무를 지키시는데 백성들은 그 왕에게 충성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 틀이 정말 중요해요. 요 틀. 제가 주일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자들의 관계. 왕은 그들의 복을 주고 그 지켜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백성들은 충성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틀을 제가 왜 자꾸 반복을 하느냐면 이걸 이해해야만이 예레미야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백성들의 모습이 왜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전에 나오는 요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왕이신 하나님과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는 배교보다는 또 대적 아니면 배반, 반역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유대의 진노하사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바벨론 왕을 배반한 부분들은요. 이게 이제 앞에 나오지만은 처음에 이제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밀고 내려왔죠. 그래서 이집트와 한번 붙어가지고요. 이집트가 졌어요. 갈그미스 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 좀 지나자 한 번 더 붙어요. 이집트하고 바벨론이 붙는데 그때 바벨론이 집니다. 완전히 진 게 아니고요. 공격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 틈에, 그 짧은 틈에 바벨론을 배반한 거예요. 연합전선을 연성해서 막 이기보겠다 이야기하고 이집트에다가 연락을 해요. 우리가 반바벨론 전선을 형성할 터이니까 우리가 동맹하자. 그런데 이집트가 동맹을 안 합니다. 실패해요. 그래서 남유다만 작살하는 겁니다. 바로 요 시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하니라 4절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마지막이 되는 거죠. 이미 3차 침공이에요. 그래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그리고 포위되었더라. 한 2년 넘게 포위가 되는데요. 자, 토성을 쌓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뭐 이게 뭐 사다리 들고 막 오잖아요. 우리나라나 좀 이게 뭐 그렇게 전쟁한 경우도 있는데 이 고대 근동에 있던 전쟁할 때는 성을 공격할 때는요, 이렇게 사다리 타가 안 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사로를 짓는다 그랬죠. 골짜기, 그러니까 그 즉 예루살렘 이 성에 이제 이 골짜기가 이 골짜기 있으니까 그 자체가 사실 요새와 다름이 없어요. 공격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걸어가다가 사다리 들고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메워버린 거지. 그래서 이 전차를 타고 바로 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공사 시작했네. 딱 보니까 뭐 하루에 몇 미터. 계산해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공격해가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 동안 포위되어 있었는데 6절에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7절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탈출을 하는 거죠.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동쪽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을 통하여 아라바길로 갔는데 8절에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잡아 따라잡음에 자 여리고 평지까지 갔다는 말은 생각보다 많이 도망갔어요. 많이 도망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그 이스라엘 경내나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거예요. 근데 따라가가지고 결국 잡혀요. 9절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했다. 하맛 땅 리블라의 그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 있었는데요. 하맛 땅에 리블라에 있는 이유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산지예요. 많은 군대가 와서 주둔할 장소가 없어요. 위에다가 이제 진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끌려 올라간 거예요. 잡고 꽤 먼 길인데 잡혀가서 어떻게 됐느냐. 10절에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리블라에 있는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기에 가두었더라. 아 비참하죠. 그래서 어릴 때 읽으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몽고에 당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서 주먹 불끈 쥐고 이 생각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 자 여기 나오는 아들들이 눈앞에 죽고 고관을 죽이게 되고 눈을 빼게 된 요 상황은요. 옆에 씁시다. 예레미야 38장 예레미야 38장 말씀 요 한번 싹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나오는데 38장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선진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나와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선지자 그 말로 듣지도 않은 데다가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보응하셨어요. 38장의 상황은 그래요. 예레미야가 계속 심판을 이제 선포하죠.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항복해라는 거죠. 그래야 안 죽고 산다. 포위된 상태에서 이 말을 하니까 결국은 귀족들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때리면서 끌고 오는 겁니다. 끌고 사는 말이 왕께 아뢰죠.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느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하죠.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구덩이 쳐넣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일 이렇게 시각을 좁게 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과 신하의 충성과 돌봐주심의 의무에 관한 걸 생각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면요. 그거 다 잘라버려요. 그냥 여기만 딱 보면 이 예레미야는 때려 죽일 놈이에요. 민족의 원수예요. 맞잖아요. 지금 전쟁 중인데 끝까지 결사항전 이래 될까 말까인데 포기해라 포기해라. 항복하자. 민족이 볼 때 완전 때려 죽일 놈인 거예요. 이사야가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가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그런데 조금만 시야를 넓게 보면요.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뭘 잘못했는지 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남녀 백성들은 시야가 좁은 거죠.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 이런 것만 좁게 보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왜? 설교를 들으면요. 하나님이 쩔쩔쩔 매시는 것 같아. 와, 주여, 주소서, 주시옵소서. 근데 해, 뭘 줘, 하나님. 그런데 감사해 보니까, 시간 지나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별로 없어요. 드린다는 게 뭐 우리가 돈을 얼마큼 드려야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가 빠졌느냐, 바로 이 부분이죠. 근데 그게 남유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블레셋처럼 이 그 지중해 쪽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왜 우리는 못 삽니까? 왜 우리는 약합니까? 왜 복을 안 주십니까? 네, 징징징징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물러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왕으로서 이 땅을 하사한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의 보살핌을 받고 나의 은혜를 받고 살며 너희들은 내게 충성하라. 근데 그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몰라요. 그냥 자기들이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받는 것만. 뭐가 깨지는지도 모르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유는 시각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신들 불에 태워 죽이는데요. 왜 다른 신을 갖다 불태워 죽이는데요. 지자들려고.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이면서 자식은 또 나오면 내가 그래서 뭐 불태워버려. 그 신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그 신과도 자기가 자기 자식을 바쳐 죽이는, 불태워 죽이는 그 신과도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신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것은, 나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요. 자,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신명기에 나오는 그 신명기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걸 이해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예레미야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보응하십니다. 자,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씁시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땅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날 또 설교한 것처럼 이 땅을 지키는 방법,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적을 제거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결국은 그 충성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뜻이 이루어질 때에 살아남고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권위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재개발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를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또 이 땅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